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욕심만 했는지 한 학기당 18학점 하면 한 학기 공부가 돼요. 근데 저는 25학점씩을 4년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과 다 하고 기독교 교육학과 또 하고 이래서 교사 자격증을 신학과를 나오면서 두 사람이 땄어요. 두 사람. 나는 윤리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왜 땄을까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욕심에 다른 아이들 18학점씩 하는데 25학점씩을 했어요. 이래서 교사 자격증을 따놨더니 이게 뭘 필요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사 자격증 때문에 제가 교복을 들어갔어요. 교목할 때도 옛날엔 그냥 갔지만 지금은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교사 정식으로 교육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교사 자격증 때문에 제가 이제 윤리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교목으로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윤리 과목 첫 번째가 그게 나옵니다. 청소년의 가치관. 이 가치관이란 말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관이 잘 정립된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덜 소중한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은 많은 방황을 갖게 돼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들고 보세요. 옛날에 이제 아이를 딱 결혼해서 처음 낳으면 너무 귀하니까 돌잔치를 아주 풍대하게 합니다. 한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음식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를 대대적으로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요즘 하는 건 또 신지기 때나 우리 외에는 돌잔치 하는 걸 보니까요. 어디서 뷔페집에서 하더라고. 뷔페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아이 사진을 크게 딱 붙여놓고요. 그 밑에다가 주머니를 한 6개를 만들어놨어요. 주머니를. 큰 게시판에다가 아이 돌된 아이 사진을 쫙 붙여놓고 그 밑에다 주머니를 6개 달아놓고 주머니 위에다가 그림을 붙여놨어요. 연필도 해놓고 돈도 붙여놓고 무슨 뭐 반지도 붙여놓고 쭉 그림을 붙여놓고 이 아이가 무엇을 제일 먼저 집을 것인지 예측하는 대로 자기 들어올 때 그 순서지에 꼬리표를 잘라서 번호 잘라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짓는 그 주머니 있는 사람 걸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야, 요즘은 아이디어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 돌상을 다 채워놓고 마지막에 이제 뭘 집어라. 그래서 아이가 연필을 집으면 아 우리 아이가 학자가 되겠네. 그렇게 어른들이 했어. 돈을 집으면 아 재물복이 있겠네. 시를 집으면 아 장수하겠네. 이런 얘기했다. 근데 돌된 아이 앞에다가 색색으로 만든 무지개떡을 딱 쌓아놓고 옆에다가 금반지를 다 갖다 놓고 그 돌된 아이에 보고 집어라. 그러면 돌된 아이가 무지개떡을 집으러 갈까요? 아니면 금반지를 집으러 갈까요? 여러분 뭐 집을 것 같아요? 돌된 아이가 뭘 집을 것 같아요? 예? 무지개떡을 집으러 가요. 왜?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게 돌된 아이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무지개떡을 집으러 가면 엄마가 옆에서 이놈아 이놈아 그거 집지 말고 금반지 집어. 금반지 집으면 무지개떡 10배 사 10배 사 이래도 무지개떡을 집으러 간단 말일까 아이가. 왜? 돌된 아이의 가치관에는 금반지가 소중하다고 하는 걸 몰라요. 당장 색색으로 만든 무지개떡 갖다 빨리 입에 들어가는 게 귀하지. 여러분같이 성장하니까 아 무지개떡보다는 금반지가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나 알지. 어린 돌된 아이가 무슨 그 가치를 알겠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 권력, 지식,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는 내가 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이 소중해.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린 돌된 아이가 무지개떡을 집으러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번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독일 탐험,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를 탐험해 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 야, 저 다이아몬드 원석을 뺏어가면 우리나라 가면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니 저걸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초콜릿도 주고 자동 성냥으로 나무에 확 그냥 불이 붙는 것도 주면서 그거 바꾸자 그러니까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주더니 우리를 따라와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니까 따라오라. 따라가 보니까 어느 산속 동굴로 데리고 가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우리가 갖고 노는 거 많다고 가져가라고 그래. 그래서 성냥 몇 값 주고 초콜릿 몇 개 주고요, 다이아몬드를 자루로 파봤다는 거예요. 원석.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고 비싼 보석의 원석임을 알지 못하면 돌멩이에 불과한 겁니다. 돌멩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보냐고. 원석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게 보석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모르면 흔해 빠진 돌멩이에 불과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인생을 걸 만큼,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내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연습도 없고 앵콜도 없는 리허설도 없는 이 한 번 인생을 어디에 내가 두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냐. 이 판단과 결정을 일찍이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되돌릴 수 없잖아. 우리의 시간은 아무리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저축이 되지. 시간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잘못 살든 못 살든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정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 들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돼.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하는 것, 나의 삶의 그 방향이 정말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순간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과 목적과 세계관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중요한 것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의 지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뭐든지 볼 때에 좋은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좋은 점을 보시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절대 부정적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쪽을 보자. 제가 호주의 초등학생들 국어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있냐면 어느 왕이 한쪽 오른쪽 귀가 없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 초상화가 필요해서 자기 나라의 많은 화가들을 불러다가 나의 초상화를 그려라. 이래서 이제 왕이 딱 앉아있고 유명한 화가들이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려놓은 것 중에 왕이 보니까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오른쪽 귀가 없는 그대로 한쪽 귀만 그려놓아가지고 그려놓은 초상화가 있고 또 한 초상화는 화가들이 없는 오른쪽 귀를 왼쪽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상화가. 그래서 왕이 한쪽 귀가 없는 그림을 보면서 내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보기가 좀 흉하다. 왜? 오른쪽 귀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또 오른쪽 귀를 그려는 그리 초상화는 보기는 좋은데 내 모습은 아니고. 어떤 것을 내가 택해야 되나? 뒤적뒤적 초상화를 남기다 보니까 하나의 초상화가 딱 마음에 들더라는데. 그게 뭐냐면 정면에서 왕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고 왼쪽에서 그린 초상화. 옆모습을 보니까 오른쪽 귀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옆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은 내 모습인 동시에 오른쪽 귀가 보이지 않는 옆모습을 그렸으니 내 모습과 똑같아. 이래서 그 옆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자기 초상화로 선택했다. 그 이야기를 써놓고 밑에다가 질문을 썼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질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써놨어요.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호주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나라의 국어책이지만 그 짧은 얘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약점을 볼까 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라. 나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아니면 저 사람의 나쁜 점을 찾아서 자꾸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걸 장점 보지 않는 사람 하나 쓰시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 이 믿음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불가능해.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믿음의 생각. 홍해마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해서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와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바라보라 외치면서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어낼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리고 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던 여호수아처럼 내 상황이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 미래지향적 생각을 가져야 돼. 사람은 자꾸 과거지향적이다. 자꾸 뒤를 쳐다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에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 오면 항상 뭐냐? 하나님 원망, 모세와 아론을 원망. 그리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 광이 다 죽여버린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그 말 믿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뒤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 되돌아본다고 과거가 되돌려와? 잘 살았던 잘 못 살았던 이미 과거는 지나간 시간. 내가 살아낼 시간은 오늘 현실, 앞으로 미래. 할렐루야. 내가 지난 날에 잘못 살았으면 오늘 살아낼 현실부터 미래를 잘 살아야지. 그걸 더 노력해야지. 지나간 과거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봐도 옛날에는 나도요 참 잘했어요. 옛날에는 교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봉사도 잘했고요. 왜 그럼 지금 못합니까? 왜 지금 못합니까? 지금 더 잘해야지. 옛날에 잘했으면 지금 더 잘하고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대개 오늘 충성하지 못하고 앞으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는 잘했다, 과거를 들춰가지고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버리세요.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나가는가, 이게 중요해. 믿으시면 아멘. 심각하지 마요. 예. 재미난 얘기 할게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많은 작품 가운데 세계의 의문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인생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집니다. 첫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써놨어요. 첫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미 과거는 지냈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다. 감동도 안 오는가 보네. 나 혼자 떠들었네. 할렐루야. 사람은요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예?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원숭이 용서 코미디하게 몰라요서 얘기하면 아멘, 아니면 감동을 받았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반응이 와야지. 할렐루야. 아멘. 어, 이제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해야지. 심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찾아볼 만큼 가장 구약에서 찾아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적 예수의 모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약 44가지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는다면, 모형을 찾는다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함께 생각해보면서 오늘 밤에 은혜를 받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는 원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걸었던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주면서 자기가 타고 있던 수레에 이 요셉을 태워주면서 이 애굽 나라에서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밖에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면서 이 바로 왕의 꿈을 착 해석한 요셉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바로 왕,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량 노예 생활에서 한순간에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오늘 미국과 같은 그런 애국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받는 장면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출발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가 믿음을 지켰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고통당하던 그가 어떻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나라의 왕다움 가는 그런 통치자가 될 만큼 성공의 인생이 됐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보면서 찾아보니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처럼 참으로 이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어로 통역해서 갖다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말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7장 앞장을 보면은 5절 말씀부터 11절에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꿈이었냐면 하루는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나니까요. 자기가 들판에 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님들 묶은 곡식단이 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전부 철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서 요셉이 형님들 와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요. 형님들하고 저하고 들판에 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요. 그 한다는 말이 그래 잘났다. 내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형님들 마음속에 동생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그죠 있어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아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다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꿨어요. 이래서 아침이나 아버지 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어젯밤에 꾸는데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요 전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아버지 야곱이 이놈아 해라면 아버지고 달이라면 어머니고 열한 별이라면 너 형제들인데 그러면 나와 네 어미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라고 요셉을 야단치면서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 이 요셉이란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꿈을 가진 아이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했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되고 있다. 이 요셉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인데 이미 17세 2절에 그 어렸을 때 10대에 이런 세계적인 꿈을 가졌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이 나와야지.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 남매가 있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큰 놈이 26살 딸이고 둘째가 24살 아들입니다. 큰 딸은 아이가 그냥 2.2kg에 8개월 만에 나는 바람에 키도 1m63밖에 못 갔어요. 전에 해석도 보면 야가 고등학생인가 할 만큼 지금 독일에 유학 가서 6년 반 동안 학교 학부와 대학을 마쳐서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3월이면 이제 6년 반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아마 미국에 여기도 올지도 몰라요. 또 세운데 공부하러. 그래서 시집 좀 가라. 시집. 이제 시집 가야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또 가서 공부하냐. 공부 많이 하고 나이 많으면 시집 가기 힘들다. 시집 가라. 저는 그래. 이번에 여름 학기에 왔다 갔어요. 7월 말에 방학해서 왔는데 이제 9월 달까지 방학이고 10월부터 다시 공부니까 독일은 독일도 지금 갔어요. 하는데 지금 이제 혼자 좀 남아 있는데 내 3월에 졸업하고 아버지 아빠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네가 벌어서 가. 못 가르치네. 그랬어요. 둘째는 이제 24살인데 늦게 군대를 가서 해군에 가서 해군에 가면 1m84cm가 잘생겨서 지원받아서 가죠. 그래서 얼마나 애가 잘생겼는지 미남이에요. 키도 크지 아주 뭐 날씬해요. 거기다가 해군복 딱 입고 나서면 진짜 멋쟁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해군 가서 바로 훈련 받고 배지용함이라는 큰 군함을 탔는데 그 군함이 타자마자 해군 사관 학생들을 태우고 세계를 순양하는 그 배요, 그 배가. 그래서 그가 군대 가자마자 두 달 만에 17개국을 4개월 동안을 돌아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안 드리고, 국가에서 100만원씩 주더라고, 그것도. 그 나가는 팀들은. 이래서 돈 받아가면서 러시아, 일본에서 이집트, 그리스까지 전부 17개국을 그 배 타고 돌아다녔어요. 통역해주고 그러느라. 그리고 갔다 와서 4개월 동안 또 저, 뭡니까? NLL이라고 하나요? 인천 위에 그 북방 한계선에 배 타고 가서 기다리다가 8개월 만에 이제 내려, 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진해 해군 교육 사령부 사령관 비서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도 이제 목사가 될 놈이니까 분명히 다시 미국에 올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와보니까 이쪽에 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오면 괄시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왜? 여러분들 부흥하고 갔으니까. 아멘. 이 아멘 않는 사람은 앞으로 어렵게 줄 사람이래. 보내지 말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마음이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또 훌륭한 목사 하나만 지금 목사 되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고 군대 생활 이제 마치면 아마 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이들을요, 기를 때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집 한 칸도 없어요. 아마 지금 내가 당장 세상 떠나면 우리 집사도 그 집이다 갈 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내가 뭘 심어줘야 될까 그 생각하면서 꿈을 심어주자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6살, 7살, 8살 그 때에 대개 집안에 가면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집안에 다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이 한국에 보면 유리를 덮어놓습니다. 깔아놓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개 식탁에 유리를 깔잖아요. 근데 유리 밑에다가 제가 세계지도를 딱 깔았어요. 세계지도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계속 밥 먹기 전에 유리 밑에 그 세계 지도가 보이니까 나라 찾기를 했어. 미국이 어딨지? 영국이 어딨지? 또 아니면 중국이 어딨어? 호주가 어딨어? 참 나라 찾기를 하니까 1년 정도라니까요. 지도를 보고 어느 나라 하면 탁탁탁 짚더라고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뭘 했냐면 나라 도시 찾기 하지. 뉴욕이 어딨지? 털사가 어딨지? 뭐 아니면 뭐 베이징이 어딨지?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 찾기를 전부 하면서 나중에 뭘 가르쳤냐? 대한민국을 봐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 34배가 크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72배가 크다. 중국은 우리보다 43배가 크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나라 지도와 세계 땅덩어리를 비교해 주면서 너희들이 자라나서 살아갈 때가 되면 세계는 지구촌 다 한 울타리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너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5대양 6대주를 네 발로 밟고 다녀라. 제가 그랬어요. 어린아이 계속 그렇게 해주고 공부할 때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지구본을 사다가 책상에 놓고 늘 공부하면서 내가 앞으로 성장해서 살아야 될 무대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라. 아멘 좀 해요. 나 이상하네.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꿈 심어줬다는데 뭐가 기분 나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8살에 딱 들어가더니 아빠 유학을 보내달라. 그죠? 네가 8살에 어떻게 유학을 혼자 하더니 아빠 아는 분한테만 연락해 넣어주면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게 왜 지금가 너는 지금 아빠가 같이 이민 안 가면 안 돼. 앞으로 성장해서 이제 대학 마치고 그리고 군대 마치고 가야 되겠더니 그때 가면 영어가 안 된다. 영어. 여러분 8살 먹은 아이가 이미 그 생각을 가질 만큼 어려서 계속해서 넣어준 것이 벌집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른의 속담에 세살벌은? 세살벌은? 어떻게 자라서? 어렸을 때 심어준 그 감동과 가르침은 평생 그 아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도, 아, 큰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고를 나갔는데, 내가 이제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던 아이인데, 손가락이 짧다고 해서 작곡으로 다시 바꿨는데, 오히려 작곡이 더 은사가 있대요. 이래서 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이제 합격했지만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느냐? 뉴욕에 제가 집회를 한 여섯 번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 뉴욕 교회에, 아, 그 성가대나 실리아 기하가는 그 학생들이 그 유학생들이더라. 얼마 잘하는 몰라요. 그냥 10명도 안 되는데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고 연주도 빼 전공 잘하니까. 그래서 처음 물어보니까 뭐 22살 뭐 21살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 학교 졸업 안 하고 왔냐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구대 다니다가 다 중간에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뭐 줄리언 맨하튼 뭐 뉴욕 이러다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졸업을 하고 와야지 했더니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오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미 굳어가지고 벽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올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늘 미국에 집회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야 어차피 내가 작곡으로 전공하려면 또 음악을 하려면 일찍 나가야 되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작곡이기 때문에 독일로 보냈어요. 독일로 보낼 때 가방 두 개 싸가던 붕에 가버렸고 제 엄마가 가방에서 참 해외 나가고 비행기를 처음 타본 애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가서 살아남아. 제가 가는 때 가기 전에 말해 가서 대학 가지 못하면 여기 한국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오지 마라. 독하지 제가 독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부 부담이다 갔어요. 그 어린 마음이 어린 아이가 마음도 여리고 한 번도 해외를 안 가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가서 내가 대학에 가지 않는 한 한국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가가지고 얘가 뭐 목숨 걸고 가보니까요. 랭귀지 코스를 들어가 보니까 이 독일어를 알파벳을 하나도 모르는 자기밖에 없대요. 인사 한마디 못하는 자기밖에 없대요. 눈이 확 뒤집어지고 이거 큰일 나. 여기서 내가 독일어 알파벳도 하나 모르고 인사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눈이 확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가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보통 가서 언어를 1년 반에서 2년 해야 된대요. 8개월 만에 국가 중급반 통과해버렸어요. 나중에 왔는데 독일어 사전이 너벌너벌하게 달았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래서 8개월 만에 딱 통과를 하고 거기서 바로 시험을 봤는데 독일의 그 국립대학에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네 간대를 봐서 세 간대 합격을 했어요. 브레멘 대학, 국립대학, 쿨른 국립대학, 함부르크 국립대학.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개 대학을 동시에 합격해서 골라잡아 갔어요. 그래서 작곡이 어느 교수가 유명합니까? 하멜이라는 교수가 독일에 제일 유명하대요. 그 교수가 제가 합격한 함부르크 국립대학에 있는 전화를 거기서 오셔가 왔어요. 그 교수님, 너 한국에 가지 마라.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와서 통지가 안 오기 전에. 합격 통지가 오기 전에 교수가 전화를 했어요. 너 가지 마라. 그리고 한 15일쯤 있다가 통지가 와서 합격 통지. 그 전화를 받고 이 아이가 미리 전화를 받고 하멜 교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면 내가 한번 국립대학 가겠습니다. 일주일간을 기회를 달라. 왜? 자기 학과도 아니지만 교수가 많으니까 내가 너를 지도해 줄지 그 의논해서 알려주겠다. 일주일에 연락이 왔어. 내가 너를 지도해 주겠다. 한 명이 됐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들어갔어요. 이래서 함부르크 국립대학에 가서 지금 6년 반 동안 지금 대학원까지 마치는 계속 공부하고 작곡에서 발표하고 오케스트라 작곡하고 바이올린 전자오르간 또 피아노 그도 연주교회에서 해줘.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합니다. 아마 교회 데려오면 쓸 가치가 상당히죠. 왜? 키보드도 전문가입니다. 잘 칩니다. 아주 벌써 치는 소리가 달라요. 딱 치면. 아주 잘 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써먹으시라 이 말이 없대다가. 예. 이미 길로 났으니까 3월이면 졸업하니까 뭐 독일에 더 있을지 6개 올 때 지지 꿈은 독일 미국으로 오고 싶어. 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는 영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드라마 배경 음악을 작곡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쪽에는 독일보다는 미국이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미국을 와서 그런 영화 음악 배경 음악 작곡하는 드라마 배경 음악 이런 것을 자기 특기가 있다고 교수님 너는 급양하고 난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면 연태가 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돼요. 자꾸 벌써 어리지만은 그 두렵지만은 여자가 생전 어디 해외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살아남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 무대는 이 적은 땅인 대한민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나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자라서 경주에서 학교 다니고 경주에서 결혼해서 경주에서 죽으려 그런 사람 놀라시죠. 정말 저는 그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말. 나가라 이 말. 도전하라는 거.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라. 어느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머리 둔 사람 없다. 어느 나라 가도 살아남는다. 얻어나가라. 도전하라.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공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모험이라는 말이야.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가만히 정박해 놓으면 풍랑을 만날 일도 암초를 만날 일도 없지만 그것은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 놨지 그 배를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렇게 가만히 안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처럼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대학을 갈래도 스카이 대학을 가라. 왜?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대한민국에 스카이 대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해석을 잘하니 스카이란 말은 영어 철자로 SKY잖아요. 에? 하늘이란 뜻이잖아요. 하늘 대학이 어디냐? 그래서 이놈아 S자는 서울대, K자는 고려대, Y자는 연세대 합하면 스카이 아니냐 이놈아. 에? 뭔가 목표를 정해도 그렇게 정하고 나가야 뭐가 되지. 아멘. 별거 다 가르쳐주지 내가. 스카이 대학을 가라. 스카이.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면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학 간다. 그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꿈이 없으면 그런 문 앞에도 못 간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나무를 향하여 쏘는 화살보다는 태양을 향해 쏘는 화살이 더 멀리 난다는 속담이 있어.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나무를 쳐다보고 화살을 쏘는 사람보다는 태양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이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꿈을 갖는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꿈을 높이 잡는데 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을 높이 잡으시 하나님은 꿈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전대로 사람이 비전을 가지면요 그 비전을 위해서 늘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비전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꿈이 없는 사람은 사는 의미가 없지. 왜 삽니까? 꿈이 없어. 여러분도 뭐, 아, 목사님 꿈이야 청년들이나 갖는 거지요. 전만의 말씀. 갈렙 같은 사람은 85세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게 이 히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 지파도 공격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 이 히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85세 된 갈렙은 그 히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점령하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린 것이 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꿈이 없으면 늙은 아이입니다. 80, 90이 된 분도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 그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비전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도전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것은요 뭔가 여러분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찾아보세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기도해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라. 꿈을 갖는데 어떤 꿈을 갖냐? 인류를 위한 꿈을 가져야 해요. 인류를. 내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져야 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내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분야의 최고의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놀만 빈스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크게 생각하라, 크게 행동하라, 크게 믿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의 문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3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3절, 그가 주인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며 함께 하심을 보며 들어가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결대오금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본문은 39장 전체입니다. 읽기는 6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39장에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이 39장 전체에서 2절과 3절과 21절,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성경 해석할 때는 그 장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주목해봐요. 어떤 단어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기 좋고 있는가, 그 단어를 잘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버리신다. 함께 한다. 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버린 상태가 나를 버린 상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버리면 뭐만 나? 증오만 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떠나간 상태가 내가 버림받은 것이라면 그럼 뭐가? 저주만 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간 상태가 하나님 버림받은 것이라면 무력감만 사.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버린 상태가 버림받은 것이라면 나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면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은 증오만 있고 저주만 있고 무력감만 있고 고독함만 있고 절망만 남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 말. 믿습니까? 제가 경주에서 살다 보니까요 참 손님들이 많이 와요. 손님, 관광지는 손님 접대하기 참 힘들더라.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한 번 미국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입양아들이 한국 고국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 40명이 나갔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갔는데 경주는 역사문화도시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다 경주를 갑니다. 경주 가는데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0명을 경주 보문단지에서 대접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그 그 모인 그 입양아들 다 미국에 와서 좋은 양 부모 만나서 다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화 가운데 하는 얘기가 무슨 아픔을 얘기하냐면, 내가 양부모 만나서 미국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했는데 내 마음속에 늘 지울 수 없는 아픔은 나의 친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픔이 너무 크다. 나의 친부모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서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너무 크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요. 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이렇게 평생 동안 가슴 아픈 일이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버림받는 부모도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는 자녀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친구에게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버림받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평생 그 아픔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 함께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의 터널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사 43장 1절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삼물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택함받은 여호수아가 당황했어. 하나님, 나는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모세와 같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찾아오시니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40년간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버렸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렸고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하면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태양아 달아 야는 골짜기에 멈추라고 명령할 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일생 동안 전쟁 중에 살았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많은 대적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누가 너를 해할 자가 있으리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너를 죽일 수 있겠냐.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불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인데 꿈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새벽마다 만나러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꿈을 가진 성령에 감동한 사람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다닌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다닌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다. 보셔야 되죠? 자, 성경 말씀은 뭐냐면, 5절 말씀 가져오세요. 5절 말씀. 자,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내려가서 21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은요 축복을 몰고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몰고 다닌 사람. 아멘 좀 해보시오. 아니 아멘에다 실수했으니까 아멘을 잘해야 설교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가지나 설교 못하는 사람 설교 못하면 되겠어요. 아멘을 해줘야지. 믿습니까? 네. 또 오라고 할 것도 아니니까 아멘 좀 많이 해줘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대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요. 복을 쫓아다닌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집에 모든 소유와 모든 밭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줬어.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집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전옥이란 말은 간수장이란 말이에요. 그 간수장에게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하나님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니까 바로왕과 애굽 나라에 하나님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고 계속 요셉이 가면 복도 가고 요셉이 떠나면 복도 떠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세계에서요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요. 들어가는 집 대문부터 복복자 딱 써놓고 들어가서 마루 가면 마루 기둥에 복복자, 부엌에 들어가 보면 사발도 복복자, 대접도 복복자, 에? 수도도 복복자, 집에 더 방 안에 들어가면 농도 복복자, 거기다가 이불도 복복자, 베개도 복복자 다 붙여놨어. 세상에 복걸려서 못 살아 한국 사람. 그렇게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참 복을 또 못 받는 게 또 한국 사람이. 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에 복받을 거 없어요. 이걸로. 근데 정말 예수 잘 믿어서 대한민국 복받은 것이지. 할렐루야. 복을 그냥 받으려고 쫓아다니.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갈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흔히 며느리가 자기 집에 딱 시집을 와가지고 집안이 잘 되면 흔히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뭐 들어왔다 그래? 뭐 들어왔다 그래요? 복덩이가 들어왔대. 복 들어왔대. 복덩이가. 이게 성경적인데 이게 성경적. 우리 조상들이 잘 몰랐지만 이게 성경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복덩어리, 복덩어리. 그 복덩어리가 가면 다 잘 되게 돼서 그 사람이 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하는 일에 너로 인해서 복을 주겠다는 복덩어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 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고 나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면 우리도 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보디발집에는 노예로 팔려가면 보디발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간수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면 애굽 나라와 바로가 복을 받는 역사가 요셉 한 사람 복덩이가 가니까 하는 축복이 따라가더라. 그런 인생은 사실 아니지. 내가 학교 가면 학교가 복을 받고 내가 시집을 가면 시댁이 복을 받고 아멘 좀 해봐요. 아니 복 받으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아멘하라고 가르쳐도 안 해. 볼 때 아멘하려고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아멘할 거예요? 지금 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내가 가서 손을 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접촉하는 저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는 사람이 왜 열등감이 많습니까? 왜 어디 가서 기죽습니까? 저는 땅 한 평 집 한 채 없지만은요 당당합니다. 왜? 이 지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아들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구는 내 거다. 그러니까 뭐 땅 한 평, 두 평 그 관심도 없어요. 지구가 다 내 건데 뭘 그걸 걱정합니까? 예? 이게 아버지께 내 건데. 내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우리 아들 내년 24살인데 8살 때 그들하고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매일 돈을 달래요. 아빠 지구계 사주세요. 아빠 노트 사주세요. 아빠 뭐 책받침 사주세요. 그래서 하루 불렀어요. 영원아 너 아빠에게 돈 몇 개 넣은 거 있니? 아니 힘도 안 들고 학교 갈 때마다 돈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하냐? 아빠니까 줘야 된대. 나 그 말 듣는 순간 은혜 받았어요. 왜?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 노트 사주세요 연필 사주세요 그 말 안 하잖아요. 아빠니까 사줘야 된대. 그게 진리더라고 보니까. 야 그래서 내가 맞다 맞다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러지. 만약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저씨 나에게 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왜 죽었어? 아저씨가 할렐루야. 아저씨가 왜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주시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잖아. 내가 하나님 그렇게 불러볼 테니까 하나님이 아저씨인 사람은 아저씨 부르고 아버지인 사람은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아저씨 중에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 부부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 자녀가 생선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좋은 걸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좋은 걸 주시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인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문제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 길을 열어주마. 네 문제를 해결해주마. 네 병을 치료해주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것을 좋은 걸 기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야. 주신다.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왜 능력을 지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낀 게 있으면 아까운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시건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면 나는 복덩어리다 그 말. 여러분 복을 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쫓아다니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러세요. 직장에도 뭐냐 자기를 예? 입사시험에서 안 되거든. 여보시오,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나를 당신 채용하면 당신 그 회사에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시라 그 말에 가서. 그러면 한 번도 못 해봤지. 예? 인터뷰할 때, 상담할 때, 입사시험 볼 때 가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복덩이다. 요셉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이 따라다닌다. 당신 나를 뽑으면 당신 회사에 당신 사업에 잘 된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왜 기죽고 삽니까? 할렐루야.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배운 것이 부족하고 뭐 가진 게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왜 죽기 죽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당당합니다. 뭐 내가 영어를 잘못하고 뭐 가진 게 없어도 어디 가서 제가 속된 말을 꾸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니까. 믿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 말씀. 과연 요셉이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을 보셔야죠. 자, 4절 말씀. 창세기 39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모하니 위임하니 개혁성은 위탁하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8절 말씀. 다 같이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니. 내려가서 자 22절 6절도 나오는데 안 했어요. 22절 봤어요.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위임한 바뀌므로 위임하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디발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나라의 시위대장이라면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자기 집에 노예로 사온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집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도장 할 것 없이 다 내끼면서 요셉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인정받았으면 못 받았어.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교도소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다 위임하면서 네가 다 관리해라. 인정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니까 바로왕이 애굽나라 전체를 네가 다 다스려라 맡겼어요. 인정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감옥에 가면 교도소장에게 인정받고 바로 왕에 가면 바로 왕에 인정받고 아멘 좀 해보소.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오. 할렐루야. 어디를 가던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야. 인정을 받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습니까? 가정에 가서 자녀에게 인정받습니까? 직장에 직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습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요한 1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하나님 한다는 말은 우설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 그분은 보증수표야. 그분의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있어. 이게 돼야지. 아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에? 이게 되면 이미 실패한 사람이 그래서 빨리 고쳐야 돼. 인생을 바꿔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멘. 인정받. 저 전날 얘기했잖아요. 왜 인정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는 인정을 받아야 맡겨 주시고 인정을 받아야 들어 쓰시고 인정을 받아야 하늘의 비밀을 알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정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어. 인정 받아야 된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아. 여러분 자녀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가르쳐서 어디를 가든지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께 인정받고 교회 가면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회 나가면 사회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자녀로 길러놔야 이 아이가 성공하지. 그 아이 인정 못합니다. 그 아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실패합니다. 인정받아야 돼.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인간을 세 종류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대. 거미. 이 거미 같은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거미를 잘 관찰해 보시면 거미는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사는 곤충이 아닙니다. 금침한 곳에 거미줄 거미줄 딱 쳐놓고 가만히 있다가 잠자리나 나비가 실수해서 걸리면 고싹 잡아먹고 또 가만히 있다가 뭐가 걸리면 잡아먹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더 좋을 인간의 유형 그런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미 같은 인간이 있대요. 이 개미라는 곤충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곤충인데 이 곤충은 개미는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저보러 저 먹고 살아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인간의 유형이래.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꿀벌 같은 인간이 있대. 이 꿀벌은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수종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 속에 있는 꿀을 따다가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꼭 필요한 인간의 유형이다. 이렇게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어. 손을 들어보라고 하나님께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거미같이 없어야 더 좋을 인간의 유형이다. 나는 개미같이 나보러 나 먹고 살아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이기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꿀벌같이 나는 꼭 필요한 인간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 나는 어떤 인간 유형 속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요셉 같은 인생은 꿀벌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도 유익을 받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다 부모님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놈아 우리는 뭐예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자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돼야 꿀벌 같은 인생이 된다 공부해서 돈 벌어서 저만 먹고 살라고 그런 인간 무얼 이 땅에 있어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위해서 일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돈 버는 거다 그 말이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고 나한테 듣지? 할렐루야. 내가 내일 아침 떠나니까 정말 땀이 흠뻑 젖어 온몸이 다 젖어서 고독해.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 전하겠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요셉 같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어. 여러분 자신들이 요셉처럼 위대한 인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바로 저 이어서 또 부흥회가 워싱턴에 또 있어요. 뉴욕 가서 또 있어요. 그냥 내가 대충 하고 가야 돼. 그러나 내가 왜 온 심혈을 쏟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냐.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온올인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정말 쓰러질 각오를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야 될 바쁜 분들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전에 나왔다면 이분들에게 뭔가 하나를 심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하고 세계가 바뀌어지는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잖아요. 나는 20년간 미국 집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차별도 굉장히 받습니다. 인종차별 얼마나 받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 하이 클래스 엘리트 그룹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같이 애굽에 왔던 그 요셉이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까지 나는 여러분 자녀가 이 나라의 군부장관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고생하며 왔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만은 잘 되게 될 거다. 믿습니까? 제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떠들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사랑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자.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내 자녀들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 자녀 세대만은 이 사회에서도 주역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런 강조와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과 결단을 가지라 그 말.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한 요셉은 유혹으로부터 따라서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성공이 올 때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시험의 단계가 옵니다. 시험의 단계. 요셉이 지금까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이 유혹의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 이걸 잘 들으세요. 이 유혹을 승리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12절까지 18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이제 딱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11년째 됐을 때 17살의 세계적인 통치자의 꿈을 꾸고 팔려와서 28살이 됐을 때 요셉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건 말은 뭐냐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근데 요셉이요. 정말 미남 중에 미남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6절에 나와요. 6절. 6절 봅시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그다음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개역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했어요. 요셉이 아주 미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닌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기록된 다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런 일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시대에 기록된 다른 역사 기록물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이 보디발 부인이 그 애굽의 귀부인들을 자기 집에 파티에 초청을 했대요. 큰 원탁에 그 애굽 궁궐에 이 귀부인들이 쫙 둘러앉았는데 음식이 나오기 직전이니까요. 딱 둘러앉았는데 보디발 부인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스스로 사과를 깎아 먹으라고 과일을 접시에다가 놓고 나이프 칼을 놓고 쭉 접시 안에다 사과와 칼을 놨대요. 그래서 잠깐 사과를 깎고 있는데 요셉이 종이잖아요. 그게 종. 그러니까 음식을 탁 들고 파티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과를 깎더니 귀부인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사과를 깎다가 전부 다 자기 손을 깎아버렸다잖아. 얼마나 감격하게 살색했는지 하다가 하면 사과를 못 깎고 자기 손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보디발 부인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들은 요셉을 한 번 보고도 사과 깎다가 손을 깎는데 나는 매일같이 요셉을 두고 있으니 내 마음을 이해하겠느냐고 그랬다잖아.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은 간단하게 그가 빼어나고 준수했다 아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보디발 분 미세스 보디발이 자기 남편 놔두고 이 요셉에 그냥 홀딱판 해버린 거예요. 28살 한참 그 요셉을 유혹을 하겠어요. 유혹하게 이 유혹에 요셉이 넘어갔으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지막 관문인 유혹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그 말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3단계를 발견했어. 성경에서 별걸 다 배웠어요. 보세요. 그럼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 첫 번째는요, 유혹하는 법. 7절 다 같이 어떻게 유혹하는 법. 자,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하다가 눈치채다가 눈웃음을 친다.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눈웃음을 싹 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고개 휙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수십 년간 노력하고 공부해서 마지막 성공 직전에 딱 유혹이 올 때 탁 이기고 나가야지 하고 푹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눈웃음을 치는 첫 번째 단계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1단계. 아무리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도 눈웃음을 쳐도 그동안에 그러니까 눈보다 한 단계 센 거지. 이별.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눈웃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요셉아 인생은 즐기는 거다. 인생은 다 늙으면 죽는다. 노세 젊어서 노세 나하고 인생을 즐기자. 나와 동침하자. 자꾸 말로 동침이야. 야, 요셉이 아예 유혹받을 것 같으니까 그 미세스 보디발보는 아주 잊지도 않고 도망가버리고요. 잊지도 않고 입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끝까지 안 하니까 여자의 유혹의 마지막 방법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아 내 방에 오라 주인이 부르니까 가야지 종이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는 기가 막힌 물침대 위에서 상상해보는 거지. 비단료를 깔아놓고 그 카트 한테는 하늘하늘 날리는 차한테는 쳐놓고 요셉이 돌아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팍 잡고 얼마나 여자가 세게 잡았으면 28살 먹은 요셉이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겠어요. 만약에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의 옷을 팍 잡았을 때 아, 여자가 힘도 세네 하고 힘도 세네 힘도 세네 빠져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 던지고 속옷을 입고라도 튀어나와야지. 아멘 좀 해요. 꼭 잡아당기기를 원하는 사람 같네. 아니 잡아 다닐 때 고개 끌려가면 죽잖아 지금. 아멘. 한순간에 그 쾌락이 인생을 끝장나게 하는데 끌려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 뭐 요셉이 믿음으로 컸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 나를 지금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나. 그러나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지 바너가 쓴 책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글이 있어요.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란 말 잘 아실 거예요.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를 끓이는데 죽이는데 펄펄 끓는 물에다가 주전자에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탁 튀어나온대요. 뜨거우니까 아뜨거워 뛰어나온대. 근데 미지근한 주전자 물에다가 개구리를 3개월 집어넣고 가스불을 딱 켜서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개구리가 좋다 좋다 좋다며 헤엄치다가 튀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튀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할 때 그냥 죽이는 곳에 팍 밀어넣으면 아이쿠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한 번인데 어때? 한 잔인데 어때? 그 한 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금야금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 물이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뜨거운 줄을 모르고 튀겨지는 거잖아요. 죄를 짓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쳐도 느낌이 없이 그게 빨려 들어가다가 죽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 우리를 한번 청소를 해라 그래서 돼지를 밖에다 내놓고 물로 청소를 한 다음에 돼지를 밀어넣으려니까 돼지 늘어나 진짜 안 들어가더라. 내려도 안 되고 밀어도 안 들어가고 아 돼지를 넣기가 그렇게 힘들더라. 돼지를 빼놨다가 근데 한 번은요 우리 동네 앞으로 어떤 아저씨가 돼지 10마리를 끌고 가는데요 끈도 안 내고 그냥 아저씨가 가는데 돼지 10마리가 막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저 아저씨 기술도 좋다. 어떻게 돼지 10마리를 저렇게 힘도 안 들고 끌고 가나. 아우 쫓아가 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 그릇에다가 이 메주 쓰는 콩 있잖아요. 메주콩을 푹 삶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흘려주니까 맛있다 꿀꿀 맛있다 꿀꿀 쭉 따라가더라고. 그 어디를 데리고 가나 보니까 전부 도살장으로 다 끌고 가더라고. 도살장 내가 그걸 보면 많이 의뢰받았어요. 야 눈앞에 떨어지는 그 삶은 미주콩 먹는 재미로 맛있다 꿀꿀 맛있다 꿀꿀 하면 따라가니까 도살장으로 가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야 오늘 재밌네 정말 즐기고 재밌네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너무 좋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요 너무너무 함정이 많습니다. 유혹이 도사리였습니다. 명예의 유혹, 이성적인 유혹, 여러분 권력의 유혹, 향락적인 유혹, 수없는 함정들이 놓여있습니다. 언제 내 아이가 잘못된 길에 빠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못된 아이와 어울려서 이 아들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길러놓지 않으나 이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잘못될 가능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은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 나는 요셉을 생각해봤어. 요셉이 유혹받을 그 당시에 얼마나 유혹받기 어려웠었는가. 제가 벗어야 되겠어. 너무 젖어가지고. 예. 내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또 땀때문에 붙이네. 예.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잘 되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자기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던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 첫째는 뭐냐면 그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이 너무 집요했어요. 눈을 성치고 안 되게 말로 하고 아니면 푹뜬 눈으로 치고 그 집요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어. 두 번째, 이 유혹받는 때 요셉이 가장 외로움 중에 유혹을 받았어요. 사람은요 외로울 때 유혹에 약합니다. 정말 집 떠난 지 11년 아버지 야곱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고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애굽에서 11년 동안 고독하게 살아왔던 요셉, 그 외로운 요셉에게 여인이 탁 접근해 올 때 그 외로움 중에 있는 요셉이 그 이성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대부분 무너지는 게 외로울 때 누군가가 손을 뻗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게 이성의 유혹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유혹하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요 권력 있는 여자예요. 잘만 요셉이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 노예에서 해방도 될 것이고 앞으로 아마 자기 남편을 통해서 관직도 줄 수 있고 재물도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시상처럼 보면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여자와 인생을 즐기며 내가 타락할 때 내가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납니다. 그걸 안 봐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저 여자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순간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 있는 여자, 돈 많은 여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유혹도 과감하게 믿음으로 뿌리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죄 안 짓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자기 고향에서는 죄 안 짓습니다. 왜? 고향 달잖아 자기. 그러니까 고향에 죄 안 짓어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하는 곳에 가면 쉽게 무너집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 아는 사람 없는데. 지금 요셉은 애굽 나라 팔려왔잖아요. 요셉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애굽에 아무도 없고 지금 이 유혹하는 시간도 미세스 보디발의 침실이거든요. 단둘이밖에 없습니다. 너와 나밖에. 얼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죄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의 유혹도 요셉은 거절했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모든 것이 잘될 때 유혹을 받았어.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는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는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해라. 이제는 그 고생의 끝도 11년간 노력한 그 끝에 이제는 이 가정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좀 편안해지고 잘 나갈 때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위기는 형통하고 축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될 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때 사람이 부러져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마음이 해이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늘 무장이 해제해 버려요. 깨어있지 못해. 이런 때가 여러분이 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셉은 집요한 유혹을 받았고 외로움 중에 유혹을 받았고 권력 있는 여인의 유혹을 받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혹을 받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형통될 때 받는 유혹. 정말 넘어가기 힘들고 28살이라는 이 정욕이 불타오르는 그 나이에 그 유혹을 거절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믿음 하나 때문에 유혹을 거절했더니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할 때 거절했는데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래 원망할 수 있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어. 하나님 이곳에 보낸 것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감옥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되는 분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해 보시면 그 자리가 나에게 축복 주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가 오늘 요셉처럼 꿈을 가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날마다 축복을 몰고 다니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수 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파도같이 밀려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인공들로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